MBC 정오 종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수요일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야 3당이 추진하는 만큼 의결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사례가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어젯밤 군수송기로 튀르키예 현지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8명의 구호대를 파견했습니다.
지하철처럼 버스에서도 탑승거리가 길면 추가 요금을 더 내는 거리비례 운임제를 서울시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버스의 요금 인상안과 함께 오는 10일 공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1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수출 품목들이 고전하는 가운데 해외여행이 늘면서 여행 수지도 악화됐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됩니다. 야당은 이 장관 탄핵으로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을 바로잡겠다 했고 여당은 탄핵으로 인한 혼란을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159명의 생명이 희생된 참사에도 반성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면되었어야 마땅한 주무장관을 지금까지 그 자리에 둔 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입이 뱉기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뿐 아니라 재난안전관리법 등 주무장관으로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까지 수개월 동안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이는 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가 탄핵안을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탄핵 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양당 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장께서 오늘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오늘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안은 다른 의사일정보다 먼저 표결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이번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안 통과 사례가 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규모 7.8, 7.5 강진과 400여 차례의 여진으로 튀르키예에서는 5,800여 명이 사망하고 3만 4천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리아에서도 최소 2,2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앞으로도 사망자가 수천 명 단위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WHO는 또 미국의 민간 합동 재난관리기구인 태평양 재난센터의 보고를 인용해 2,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자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진 피해가 큰 10개 주에 3개월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붕괴된 건물 잔해에서 8천여 명이 구조됐으며 정부가 제공한 임시 숙소 등에 38만 명이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브르 여수수 WHO 사무총장은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살아있는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어젯밤 군 수송기를 동원해 튀르키예 현지에 118명 규모의 긴급 구호대를 파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해외 재난 중 가장 큰 규모인데 세계 각국에서도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육군 특전사와 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가 인천공항에 모였습니다. 터키의 강진 피해 현지 파견 전 출정식에서 구호대는 최선을 다해 구조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 이름으로 터키의 지진 피해 현장에 파견 가게 되어 커다란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원도연 해외긴급구호대장입니다.
구호대는 외교부와 소방청, 코이카 60여 명,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50여 명 등 118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60에서 80명 규모인 유럽 국가들의 구호대보다도 많습니다. 출정식 현장에 배웅 나온 주한 트리키의 대사도 구호대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안전과 무사 귀환을 당부했습니다.
친구이자 형제 같은 군인들 그리고 구조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살리 무라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입니다.
출정식을 마친 구호대는 어젯밤 11시 KC-330 수송기에 의약품 등을 싣고 튀르키예 동남부 아다나 공군기지로 향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5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1차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구호대를 급파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터키가 나토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79명으로 구성된 수색 구조팀을 파견했습니다. 중국은 레이더 탐지 장비 등을 갖춘 구조 단체 등을, 일본도 75명 규모의 구조대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 아니라 터키와 불화를 겪어온 그리스와 스웨덴, 핀란드까지 정치와 이념을 떠나 전 세계 65개국에서 인도적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서울 버스 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기본 요금 인상안과 함께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매기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버스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의견 청취안에는 기본 요금 인상안과 함께 거리에 따라 추가로 요금을 매기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르면 간선버스와 지선버스의 경우 10km를 넘어가면 요금이 5km마다 150원씩 올라가고 30km를 넘어가면 거리비례 없이 150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시내 이동 시 지금은 거리에 상관없이 1,200원만 내지만 기본 요금까지 오를 경우 앞으로는 최고 2,350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하철과 버스 기본 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 같은 안이 통과되면 현재 카드 기준 1,200원인 버스 요금은 1,500원에서 1,600원으로, 지하철 기본 요금도 1,250원에서 1,550원 또는 1,650원으로 오릅니다. 또 광역버스 기본 요금은 현행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는 건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으로 누적된 적자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올해도 경상수지가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연간 기준 국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 2011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298억 3천만 달러로 2021년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급감한 건 무엇보다 상품 수지 흑자가 80% 넘게 감소한 탓입니다. 석유 제품, 승용차, 반도체 등 수출은 6.3%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석탄과 가스, 원유 등의 수입액은 30% 넘게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수지 역시 55억 5천만 달러 적자로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2억 6천만 달러나 급증했습니다. 방역 해제 이후 해외여행이 늘어난 것이 여행수지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상수지는 올해도 대폭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연초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경우 국내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져 환율이 오르고 수입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가 우리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좌우할 거라며 수출 품목 다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9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2,400여 명, 2주 전보다는 1,500여 명 줄어든 규모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0명 줄어든 283명으로 4일 연속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사망자는 22명 발생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버스 승차권의 판매권은 터미널 운영사에 있지만 터미널이 아닌 정류소에서는 버스 회사도 승차권을 직접 팔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대전의 한 버스 터미널 운영사가 정류소에서 직접 승차권을 판매한 한 버스 운수사를 상대로 위탁 판매 수수료 6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버스 운수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주 새해 업무 보고에서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3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 매매 사업자의 대출 규제도 해제해 다음 달 말부터 규제 지역 내 LTV는 30%까지,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지난 일산 부동산 대책을 통해 LTV 한도가 규제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로 확대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말부터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 뒤 부동산 시장 경색이 지속될 경우 대출 규제 추가 완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구속영장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에도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 기일을 정해 판사가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고 검사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규칙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14일까지 관계기관 등 의견을 받을 예정인데 검찰과 법무부는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해상에서 전복된 청보호 선체 인양 작업이 이르면 오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은 청보호를 전남 신안군 소허사도 해상으로 옮긴 데 이어 화물 고정 벨트를 추가로 연결한 뒤 오후쯤 뒤집혀 있는 청보호를 천천히 끌어올려 바다 위에서 바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후 배수 작업과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인 뒤 목포에 있는 조선소로 청보호를 예인해 정밀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과 충청, 호남의 짙은 미세먼지는 오후에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7도, 대구 11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로 평년보다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먼바다에서 최고 2.5m,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5도입니다.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아동학대 의심 사건으로 숨졌습니다. 몸 곳곳에서 멍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부모를 긴급 체포하고 나머지 자녀 2명도 분리 조치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1시 44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학생의 아버지.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학생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몸 곳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됐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구급대원이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부모를 긴급 체포하고 숨진 자녀의 동생 2명을 이곳 거주지에서 분리조치했습니다. 이 학생은 30대 아버지와 40대 새어머니, 동생 두 명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지난해 11월 말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이 끝나서도 출석하지 않자 담임선생님이 부모에게 학년 진급을 해야 하니 학교에 나오라고 전했지만 부모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으며 아이는 홈스쿨링하고 있다며 등교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은 장기 결석 이전부터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속해서 학교 측 상담을 받아왔습니다. 부모들은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의 부검을 의뢰하는 등 부모들의 학대 여부를 파악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지난해 총격으로 숨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생전 인터뷰를 정리한 책인 아베 신조 회고록에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대상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한국과 일본이 1965년 체결한 청구권 협정은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하며 여기에 배상 청구권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명기됐다며 조약을 부정하는 판결은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정권 당시 한일협정을 재검토한 위원회에 참가했기에 징용 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지만 반일을 정권 부양의 재료로 이용하고 싶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생전 일본의 수출 규제와 징용 배상 판결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입장을 취했지만 회고록에서는 두 사안이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는 점도 시인했습니다.
미군이 동부 해안에서 격추한 중국 정찰 풍선의 잔해를 수거하는 장면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미 해군은 폭발물 처리반 소속 장병들이 지난 5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 앞바다에서 중국의 고고도 정찰 풍선의 잔해를 수거하는 사진을 배포했습니다. 글렌 베너크 미 북부사령관은 브리핑에서 풍선의 잔해가 약 2.25km 넓이의 지역에 흩어졌으며 수심 약 15m에 떨어진 잔해의 위치를 무인 잠수정과 음파 탐지기를 활용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자국 영공에 침입한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한 직후 중국 국방 당국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중국 정부가 거절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국방부는 2월 4일 중국 풍선을 격추한 직후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 간 보안 통화를 중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정오뉴스 환인제약 주식회사 제공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김나진, 정세기였습니다. MBC 정오뉴스를 마칩니다.